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깨끗한 것 준비한 것으로도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 맺는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시중들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약속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들 삼아주셨는데 종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로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셨는데 어떤 것인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다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라고 평가해요. 바울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지요.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저한테 F를 주신 그 위드빈 구약 선생님, 그분은 유대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브랜다이스라는 조그만 유대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들었는데 첫 학기 수업이 신명기였답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배우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 과정을 설명하고 시험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시간에 이 수업의 중간고사는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위드빈 선생님이 교수가 막 웃었답니다. 농담인 줄 알고. 이게 몇 주 동안에 신명기를 어떻게 우리말로도 안 외워지는데 히브리어로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농담한다고 생각하고 웃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웃더래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외웠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웁니다. 성인이 되는 자격이 말씀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유대인의 성인식을 바미츠바, 밧미츠바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의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해서 말씀의 아들, 딸 된 그런 그 자격을 심사하고 성인이 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혀준 그 일이 오늘날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암송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말씀 해석, 그런 신앙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울의 구약 해석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좋은 것으로 알고 구약을 열심히 읽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님이 계시한 대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지만 율법을 몰랐단 얘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전통과 그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일을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들었던 얘기,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던 얘기가 아무 새로움 없이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고정되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실제로는 뭐가 우리를 움직이냐면, 실은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지키고 싶은 말, 마음에 드는 말들이 나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셔서 내 생각보다 높으신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뜻이 어긋나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행하며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늘 내 생각에 맞고 늘 알았던 말씀이고 늘 고개가 끄덕여지기만 하는 말씀이고 늘 익숙한 말씀이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은혜를 그 해석을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새로운 이론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무슨 정교한 이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진실하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는 것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새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혁명적인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신기한 이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하자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계신 것을 믿고 말씀을 펼 때마다, 전하고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성령께서 혹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새로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하갈과 사라의 아들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사실은 아들들이 그 다음에도 더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낳은 두 아들이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원래 본부인 사라에게 낳은 이삭이라는 두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 낳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0세 때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70세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십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인이 사라였는데 아들도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우리 집에서 날 때부터 길렀던 종이 내 후손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육체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도 내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이 일을 이루어볼까,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여종,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종을 들여서, 말하자면은 대리, 뭐라 그러죠? 예, 이 여자를 들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육체로 육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일을 해보려고 얻은 아들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단절돼 불임 상태였어요. 사라는 여기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육체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일로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야 소망이 없는 것 같던 그 여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그 자유한 여자라는 것은 그 본부인 사라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열두 아들이 유대인들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서 이삭, 사라가 낳은 이삭의 자손들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약속의 자손의 약속의 씨 이삭의 후손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외부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혁명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이 문제가 아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나를 의지하는 자기 중심 신앙의 그 결과이고 이삭은 불임한 상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라면 내가 오늘 의지하는 것이 뭐냐 내 육신과 나의 행위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뤄보려는 그런 삶의 그런 신앙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노예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나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삭의 자손 약속을 따라난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혈통으로 이삭의 자손이라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깊은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관한 가르침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참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답답합니다. 좀 평이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왜 비유로 얘기를 하셔서 참 알아듣기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 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묘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비유로 어떻게 그냥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뭔가 뭐 특별한 지식과 무슨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을 의지해서 세상의 판단으로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관 속에 어느 한 부분으로 참고자료로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심부름꾼으로, 작전은 내가 짜고 돕기는 당신이 하십시오, 원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고 뭐가 좋은 것도 아니까 하나님은 돕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비유예요. 감춰졌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으나 깨달을 수 없는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작전 짜는 분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병사고,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고 우리는 그 작전을 수행하는 병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것이 비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던 말씀, 그냥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인생을 뒤바꾸고 하나님에 관한 그동안 알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와, 이렇게까지 놀라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이렇게까지 놀라운 구원을, 이런 분이셨어요? 정말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습니까? 내가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렸는데, 목사라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얼마나 미련하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참 답답하셨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다시 겸손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알기로 그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 가운데 우리 부르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있을 때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평생 그런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평생 그런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말씀을 듣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고, 혈통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과 혈통과 자기의 쌓은 공로와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자손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자유롭고 육신의 자녀들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4절 25절 보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은 종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하갈과 함께 종노릇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약속과 은혜의 자손은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유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육신을 의지하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약속의 자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첫 번째로는 내 육체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다 하실 거예요. 자기 육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로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육체로부터, 자기 육체의 한계로부터 자유하다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쌓은 의를 자랑하는 자기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 자기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복음이란 뭐냐 신문 광고를 내는 건데, 삼촌 바지 줄여놨으니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비유를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왜 나갔냐면은 속상해서 나갔습니다. 형만, 삼촌만 세바지를 해주고, 형만 세바지를 해주고 나는 하나 베풀어주는 것이 없구나 하고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떠나간 거예요. 죄를 졌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저 집 나간 탕자처럼 집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야 되겠는데 지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기가 이제 꺼려지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근데 신문 광고에 삼촌 바지 고쳐놨으니 돌아오기만 하여라,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광고를, 광고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운명과, 운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결정하실 심판자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자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이대로는 서지 못할 줄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보이면서 있는 그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바지 고쳐놨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가 우리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가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자 되심이 세상에 밝히 드러났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인 것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또 은혜와 믿음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인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근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죄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의미예요. 이게 사슬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사실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못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론관 자체가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도 이제 알라라는 신을 믿죠. 알라가 긍휼하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곱 가지 뭐 기둥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순례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고 뭐 코란을 읽고 뭐 이런 일곱 가지 중요한 선행들이 있는데, 이것을 평생에 열심히 행하면 마지막 날 그 거룩한 절대자 알라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알라가 불쌍히 봐줘서 천당으로 인도한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평생에 열심히 선을 행하겠습니까? 남을 죽이면서까지 알라를 위하죠. 테러를 해서 그 알라신에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폭탄을 메고 테러를 해서라도 그렇게 알라를 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키겠어요. 근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알라가 만약에 절대자라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반만 거룩한 분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사람이 아무리 선한 공로를 쌓는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합격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인 것처럼,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 중에 선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그 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무시하는 반신앙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자기의 공로가, 내 의가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고 묶이는 거죠. 율법을 의지하는데 율법을 못 지켰다고 죄의식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예수를 믿겠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야 기독교인이 되겠는데, 그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준비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준비가 될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언제 용서를 받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까? 율법을 의지하면, 율법을 지킨 자들은 자기가 지킨 그 율법이 한계가 돼서, 그 율법이 사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식과 그 부끄러움이 사슬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속이 되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시편 36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의 죄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악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뭐 정말로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 선과 절대 거룩을 모르고 내 나름대로의 선과 내 나름대로의 거룩이 하나님께 합격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든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도 못하고 내 죄가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유한 것 같습니다. 죄의식에 막 부끄럽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한 선대로 담대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편에, 이 시편이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후반부에는 어떤 구절들이 나오느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런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은 눈을 올려봐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 하늘보다도 크고 저 거대한 산보다도 크고 드넓은 바다보다도 넓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생명을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쌓은 행위에 눈이 고정되어서 거기까지 더 올려볼 수 없어서, 내가 지은 죄에 마음이 쫄여서 올려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얘기를 이 시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스스로 이르기를 이 정도면 됐다고, 하나님이 이거는 모르실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는데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귀가 닫힌 사람, 눈이 닫힌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는 그대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 된다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언제 깨끗하게 하고 언제 다 반성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나의 의로움이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통분히 여길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의의 길로 걷도록 가르치시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실 줄을 믿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먼 것 같지만은 소망 중에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내 행위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킬 수 있는 정도로만 타협하고 그렇게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 말씀, 우리의 생각으로 들을 수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하는데, 이 말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열심으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왜곡하죠.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죠. 그래서 내 손으로 살인 안 하면 살인한 거라고, 실제로 간음 안 하면 간음한 거라, 속으로는 기회만 되면 다 하고 싶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을 때,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약속을 믿고 자유한 자는, 은혜를 믿고 자유한 자는 스스로 잘하고 못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구 말을 들을 때도요, 그 말을 듣고 믿을 때도요, 그 말의 내용을 보고 믿을 때가, 믿는 것이 때도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진짜로 아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은 내용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먼 것 같아도 일단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약속의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타이밍과 내 소망에 따라서 내 오래 기도한 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그 약속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내가 지금 부유한지 가난한지 행복한지 슬픈지,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지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지에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혼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믿는다는 것은요, 말하자면 점괘를 믿는 거예요. 뭐 이제 점을 보지, 점 보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영한 점장이를 찾아갔는데 내년 이맘때 귀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다, 이런 그런 점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굳게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자유로울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내년 이맘때 우리 결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평생을 지나기로 내가 소원하고 그 일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가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기쁨과 행복이 넘칠까요? 혹시 그 날짜가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점괘를 믿던 사람은 그 날짜가 지나가면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고 믿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약속한 그 사람을 믿은 사람은 함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지나가도 여전히 믿습니다. 더 좋은 시기에, 더 좋은 결혼을 위해서 미뤄진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내 타이밍과 내 소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선한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은 증거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믿고 자유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예, 노예의 자식이 약속의 자손을 핍박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약속의 자손과 종의 자손이 유업을 함께 이룰 수가 없어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무슨 율법주의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율법의 메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는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사단이 잘 알거든요. 마귀가, 원수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정죄의 사냄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쌓은 열심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한 대상 보상을 주셨어야 되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나 보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선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그런 원망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핍박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식이 들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내어 쫓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내가 감추지만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깨끗한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다. 선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원망한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 때 내쫓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라 내 생각보다도 더 선한 것으로 이루실 줄을 믿고, 사단아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다. 선포하면서 내어 쫓으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면서 대적하면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을 그 형편과 처지와 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는 사람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의 영광과 도움과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낯이 떨어지지 않게, 부끄러움에 낯이 떨어지지 않게, 혼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에 낯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가인처럼 낯이 떨어지지 않게 다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길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땅끝에 있어도, 골짜기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를 앙망하고 그 은혜를 믿고 주께 부르짖는 자는 높은 바위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는 내 소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내 죄를 능히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반석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 된 그 기쁨이,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된 것이 우리의 반석되는 높은 바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바위에 서면 골짜기가 보여요. 골짜기 지나갈 때 내가 애써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미 높은 바위에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갈 곳도 많고 들을 얘기도 많은데 오늘 이 얘기를 듣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높은 바위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어도 자유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도 자유롭습니다. 부끄러워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유 가운데 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높아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기도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새로 바라보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